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열왕기하 이제 우리가 9장 지난 시간에 좀 30절 보긴 봤어요. 이제 이세벨이 어떻게 죽는가, 참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오늘 다시금 봄으로써 시작을 하죠. 30절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금 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가에서 바라보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세벨이 누구와 결혼한 건 아시죠? 이 아합과 결혼을 했어요. 그 아합과 결혼은 그 시대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뭐 아름답고 부럽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매기 목사님의 그 설명은 그거예요. 어떻게 같은 사건이 이렇게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갖고 있느냐. 그도 그럴 것이 이세벨은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악명 높은 여인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악한 영향력은 세 왕국에 미치게 되죠. 성경은 맨 마지막 계시록에서 이세벨의 이름을 한 번 더 언급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냉혹하고 무자비한 여인이었지만 반면 아름답고 매력적인 용모를 지니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녀의 매력에 끌렸던 것이죠. 아합도 그녀에게 정복되었고 마침내 이세벨은 북왕국을 마음대로 주무르게 됩니다. 이세벨은 바알의 우상을 이스라엘에 끌어들였던 아주 장본인 중에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타로스 선지자 400명을 불려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아합의 뒤에서 그녀가 권세를 행하는 동안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감히 이세벨에게 대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침내 이세벨은 나봇을 죽여 그 포도원을 빼앗고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으시지 않고 엘리야를 보내어 심판을 선언하게 되죠. 먼저 아합이 죽어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대로 개들이 그의 피를 핥게 됩니다. 이제 이세벨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발에 짓밟히고 개들이 그 시체를 먹어 장사할 것이 없을 정도로 되었던 거죠. 아합이 죽은 지 14년이 지나도록 이세벨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줄 몰랐다고 봅니다. 그녀는 아합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막후 실력자로서 말이죠. 그때 선지자 이 엘리사의 무서운 예언이 엘리야의 무서운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 건데요.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더라면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궁전에서 계속적으로 호화롭게 악을 저지르면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쪽에서 병거가 달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는 예후였습니다. 예후는 유다 왕과 이세벨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이세벨은 자기의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문을 지금 내다본다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열왕기하 9장 30절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녀는 아직도 남자를 자기의 미모로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매만지고 뭐 이렇게 꾸미고, 그녀는 23살 난 손자를 가진 늙은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 창문을 통하여 예후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31절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의 의도는 우리가 함께 이것을 설득할 수 없을까요? 머리를 들고 나 좀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2절 33절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들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 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리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는 이세벨의 말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는 긍휼이나 자비가 없었습니다. 이세벨을 예후를 두려워하지 이세벨은 이제 예후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예후가 그를 창문으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이세벨은 예후에게 어떤 호소도 하지 못했어요. 예후는 그녀에게 어떠한 경의도 갖추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녀를 그저 사정없이 그 바깥으로 집 바깥으로 그 높은 곳에서 던져버리고 말았죠. 내시가 그녀를 창밖으로 던지자마자 잘 익은 수박처럼 바닥에 그냥 쫙 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모든 연대에 걸쳐서 가장 소름 끼치고 비참하고 생생한 비극적 죽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세벨은 관례상 관심을 받았습니다. 34절에 보면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그랬습니다. 예후는 이세벨을 죽인 후 먹고 마시면서 그녀를 장사해 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후는 이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른 후에 친절한 음식을 어떻게 즐기고 있었는가. 참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표현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거기서 음식을 그렇게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는 어떠한 호의나 기사도 정신도 없는 잔인한 어떤 그 군인에 불과했던 거죠.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유치한 야망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죄에도 위축되지 않고 사악해지고 타락해져만 갔던 것이죠. 35절에 37절입니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사람도 이세벨이 그렇게 죽은 것은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예후는 이미 개들이 먹어버린 이세벨을 장사 지내도록 이제 뭐 종들을 이제 부탁을 하는데 그것은 뭐 그 이세벨을 존경하고 왕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웃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봐요. 하늘나라에서는 계시록에서 예언한 대로 예를 들어서 계시록 19장 2절 말씀 같이 말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당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세벨이 그렇게 죽으니까 그대로 뒤어지게 됐던 거죠. 이세벨의 처참한 죽음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건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이세벨의 죽음, 이 처참한 죽음은 악을 행하는 자가 어떠한 귀결을 맞이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겠네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가겠습니다만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들, 천국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양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열왕기하 10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자 열왕기 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10장으로 가보겠어요. 이 10장에서는 예후의 잔혹함을 통해서 아합의 집에 또 다른 심판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예후를 통해 가지고 이세벨 왕후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이제 10장에서는 계속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안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건데 1절에서 3절을 보죠.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에게 전하여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고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리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예후는 아합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의 왕들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특권을 이제 주게 되는데 아합의 70명 아들 가운데 하나도 예후를 감히 대항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합의 70명의 아들을 이제 그러므로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후에게 충성심을 증명해 보이게 되는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아합의 집안이 그냥 몰락해가는 거예요. 이것은 죄에 대한 결과인 거죠. 11절을 봐보세요. 10장 11절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한 사람도 안 남긴 거예요. 뭐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말이죠. 예후는 유다의 왕족들을 완전히 학살시킵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것도 얼마나 처참한 환경이에요. 아합의 집안을 처리한 후에 예후는 사마리아 왕을 찾으러 이제 가는데 그는 혹자는 조카들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42명을 만나게 됩니다. 예후는 그들을 모두 죽이게 돼요. 근데 모두 죽였으나 그 중에 하나가 살아남게 되죠. 그는 사울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흥미로운 기록이 있는데 그에 대한 기록 15절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려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그렇습니다. 이건 뭐죠 여러분? 사마리아 가고 있는 이 예후는 레갑 사람 여호나답을 만나는데 예후는 그에게 친구인가 적인가 묻습니다. 당연히 여호나답이 친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했던 레갑 사람들의 매우 엄격한 당파의 그 창시자인데요. 이 여호나답은요. 그 여호나답은 분명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는 예후의 반아랍 정책에 내심으로 찬성하고 있었고 예후의 병거에 올라탐으로 기꺼이 도와주겠다는 뜻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후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예후가 묻 백성을 모으고 그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획을 씁니다. 그래요. 다음에는 예후는 바알에게 커다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이제 일을 벌이게 되는데,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있을 때 그들을 이제 다 예후가 죽이게 됩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자는 것은 하나의 속임수였던 거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음지에 있는 그들을 끄집어냈던 겁니다. 예후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후에 대한 평가가 이제 29절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누가요? 누가요? 예후가 그런 거죠. 그런데 예후는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분노를 통하여 당신을 찬양하도록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불쏘시개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타고남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 32절을 보실까요? 이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제 북왕국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는 거죠. 이제부터 쇠략하고 쇠퇴하고 결국 재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 거죠. 그래서 본장은 이스라엘 왕으로 28년 동안 다스린 예후의 죽음으로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가보세요. 이제 11장은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가 않는데, 예후가 북왕국에 있는 아합의 모든 혈통들을 제거했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남왕국 유다로 시집을 갔어요. 그녀는 엄마와 아빠를 닮아서 아주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합의 딸이 이세벨의 딸이니까 얼마나 악하겠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악한 행동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아시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아달랴가 사실상 왕 노릇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이세벨과 같은 여자였습니다. 아시아가 죽은 손자에게 손자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달랴는 늘 못마땅했던 거죠. 그녀가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이 손자를 간섭하지 못함으로 자기의 주위를 잃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게 되는데, 그녀는 다윗의 혈통을 멸절시키고자 한 아주 장본인 중에 장본인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르르는 혈통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 주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다윗의 혈통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 수세기 동안 사단은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해왔습니다. 애굽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보존되었던 거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도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다가 그만 자기가 죽고 말았잖아요. 이러한 모든 시도 뒤에는 언제나 사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11장에 나오는 아달랴도 다윗의 혈통을 멸절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는 온전치 못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아달랴는 자기가 모든 왕자들을 죽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녀는 한 사람을 놓쳤는데,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2절과 3절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 말씀들을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2절과 3절입니다.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베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래요. 참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6년을. 그래, 아달랴는 아들이 죽은 후 왕위에 올라 수년 동안 홀로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거죠. 그러나 그동안 어린 소년 요아스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현재 극동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창세기편 상권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